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총리가 주례 회동을 열고 그린벨트를 풀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대신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서 국공립시설 부지를 적극 활용하기로 하고 서울 태릉의 군 골프장 부지를 쓰는 방안도 국방부와 논의해 나가도록 했습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회와 청와대가 모두 세종시로 옮겨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실상의 행정수도를 만들자는 건데 문재인 대통령도 오늘 청와대 회의를 열고 국토 균형 발전을 논의했습니다. 인천에 이어 서울과 부산 등 전국 각지에서 수돗물 유충 신고가 접수되고 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환경부에 전국 484개 정수장에 대한 긴급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서울 강서구의 한 노인 요양시설에서 9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이 시설을 오갔던 이용자와 요양보호사 등 93명을 검사하고 확진자 가족도 검사하기로 했습니다. 제주에서 중학생들이 또래 학생을 집단 폭행하는 영상이 SNS 게시글에 올라와서 경찰이 조사하고 있습니다. 게시글 작성자는 피해 학생은 턱에 금이 가고 공포에 떨고 있지만 가해 학생들은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 남부지방에 한 달 넘게 폭우가 내리면서 불어난 물을 방류하기 위해서 제방이 폭파됐습니다. 3,800만 명의 이재민이 나왔고 세계 최대 규모인 산샤댐의 최고 수위는 약 10m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서울 은평둘레길의 봉산 정상 인근입니다. 이 나무 정자 아래에 이 대벌레가 한가득인데요. 이 대벌레뿐만 아니라 매미나 방 등 기후변화에 따른 돌발 해충들이 전국 각지에서 출몰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밀착카메라에서 전해드립니다.
뉴스룸을 시작합니다. 부동산 대책을 둘러싸고 뜨거운 이슈였던 그린벨트 해제. 결국 손대지 않는 걸로 결론났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대신 서울의 국공립 시설 부지와 군이 가지고 있는 태릉 골프장 등에 집을 짓는 걸 검토하라고 했습니다. 국회에선 여당 원내대표가 수도권 집중을 막아야 한다며 세종시 행정수도 카드를 다시 꺼냈습니다. 하지만 실수요자들에게 눈을 돌려보면 여전히 불안한 모습입니다. 여러 번 나온 대책에도 집값과 전셋값이 뛰자 이젠 정부의 말을 믿지 못하겠다는 반응까지 나옵니다. 먼저 박민규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가 주례 회동을 마친 뒤 그린벨트 해제 관련 원칙을 정해서 밝혔습니다. 미래 세대를 위한다는 본래 취지에 맞춰 그린벨트는 해제하지 않고 보존하기로 결정했다는 겁니다. 대신 대통령과 총리는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한 다른 원칙도 함께 정해 내놨습니다. 다양한 국공립 부지를 최대한 발굴해서 공급 부지를 확보하고 특히 서울 태릉골프장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도 국방부, 서울시와 논의해 나가기로 한 겁니다. 이로써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한 여권 내 혼선은 일주일 만에야 교통정리가 됐습니다. 시작은 7.10 부동산 대책 이후 홍남기 부총리의 해제 가능성 언급이었습니다. 여기에 당정도 해제 검토를 공식화했고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까지 당정이 의견을 정리했다고 밝히면서 분위기가 기울었다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정세균 총리, 추미애 법무장관, 그리고 이낙연 의원과 이재명 경기지사 등 여권 인사들이 공개적으로 신중론 또는 반대 의견을 내놨습니다. 환경 문제와 관련한 여권 기조와도 맞지 않고 강남 그린벨트 해제로 또 다른 투기 수요만 창출할 거란 우려를 다양한 경로로 밝힌 겁니다. 이런 의견을 종합해 오늘 문 대통령이 직접 정리에 나선 셈이지만 또 한 번의 엇박자로 정부 부동산 정책 신뢰도에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총리실 발표 이후 국방부는 태릉 골프장과 관련해 주택 공급 확대 필요성과 시급성 등을 종합 고려해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박민규입니다.
정부는 이번 달 말까지 집을 어떻게 공급할지 대책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어떤 내용들을 담길지 취재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송지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일단 이름이 나온 태릉 골프장 얘기부터 해보죠. 어떤 곳입니까?
네, 노원구 공릉동에 있는 태릉 골프장은 서울에 주소를 둔 유일한 골프장입니다.
예.
군이 갖고 있는 부지로 면적은 약 74만 제곱미터입니다. 국토부는 몇 년 전부터 이곳에 아파트를 짓고 싶어 했지만 국방부가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대통령 발언이 나온 뒤에 국방부가 예전과는 다른 긍정적인 반응을 내놨습니다. 다만 경실련과 참여연대 등의 이 시민단체는 태릉 골프장이 그린벨트라는 이유로 주택부지로 개발하는 걸 반대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정부는 이곳은 체육시설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통상의 그린벨트와는 상황이 다르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여길 개발하면 집을 얼마나 지을 수 있습니까?
태릉 골프장에만 1만 가구 정도를 지을 수 있는데요. 이 골프장은 육군 사관학교와 담벼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습니다. 건설업계에서는 육군 사관학교까지 이전을 한다면 부지 면적이 약 150만 제곱미터까지 늘어나서 2만 가구 이상 지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이 국공립 시설 부지도 언급을 했잖아요. 어디에 있습니까?
네, 국토부는 서울 내의 공기업 등 공공기관과 또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유휴부지 중에서 택지를 끌어모으고 있는데요. 대치동의 서울무역전시장, 또 삼성동 서울의료원, 탄천, 잠실 유수지 등이 고려 대상 중에 하나로 거론이 됩니다. 이 지자체의 이해관계나 주민의 반발 등이 관건이 될 걸로 보입니다.
예. 그런데 이걸로 충분할까요?
네,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정부가 2018년 9.13 대책 이후에 공급하기로 한 게 30만 가구인데요. 이번에는 태릉에 2만 가구를 짓는 것으로 가정을 하고 유후부지를 더 찾아서 아파트를 지어도 그때보다 모자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정부도 이 공공재개발이나 재건축 방식으로 낙후 지역을 개발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서울의 역세권 등에서 정비사업이 진행이 되면 용적률을 대폭 높여줘서 분양주택은 물론 임대주택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이와 함께 평균 180에서 200% 수준인 3기 신도시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고 있는데요.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오늘 이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은 주택 공급 대책을 이달 말까지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송지혜 기자였습니다. 여당은 부동산 문제를 풀려면 수도권의 인구가 집중되는 걸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오늘 그 방법으로 국회와 청와대 그리고 정부 부처까지 모두 세종시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심수미 기자입니다.
세종시를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만들겠다는 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입니다. 이 공약이 부동산 정책 대란의 한가운데서 다시 등장했습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국회 연설을 통해 이걸 완성하자고 주장한 겁니다.
청와대와 정부 부처도 모두 이전해야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서울 수도권 과밀과 부동산 문제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도 전국 균형 발전이 정부의 일관된 철학이라며 김 원내대표 연설에 힘을 실었습니다. 마침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 국가균형발전위원장과 국토연구원장을 불러 의견을 들은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다만 청와대나 여당에서도 국회에서 여야가 논의해야 할 문제라거나 국민 여론도 살펴야 한다는 조심스러운 반응도 나옵니다. 앞서 노무현 정부가 행정수도 이전을 추진하던 2004년 헌법재판소가 수도 이전은 개헌사항이라고 결정한 바 있어서입니다. 당시 헌재는 수도를 결정하는 요건으로 행정부와 입법부의 위치를 명시했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에 정부와 여당이 이전을 추진할 경우 이 요건에 빠진 사법부, 즉 대법원 등의 이전을 먼저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JTBC 심수희입니다.
현장에선 전세를 구하지 못하는 실수요자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임대차 3법을 앞두고 전세값을 미리 올리려는 집주인들이 늘어섭니다. 법이 시행된 뒤에 재계약을 하겠다고 했다가 소송 압박에 시달리는 세입자도 있습니다. 안태훈 기자입니다.
올가을 전세 계약이 끝나는 박모 씨는 집주인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주변 전세값이 뛰었다며 7천만 원 더 받겠다는 얘기였습니다. 지금 전세 보증금보다 15%가량 많은 금액입니다. 인상폭이 지나치다고 느낀 박 씨는 임대차 보호 3법이 시행되면 재계약을 하겠다고 집주인에게 전했습니다. 계약갱신 청구권에 따라 2년 더 살 수 있고 전월세 상한제가 적용되면 임대료는 5%까지만 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2년 만에 이사를 한다는 것은 사실 부담스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승복이 된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제 권리를 주장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러자 집주인은 나가지 않을 경우 전세 보증금을 전액 월세로 바꾸겠다고 했습니다.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내용도 덧붙였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서울 대부분 지역에선 전세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현장의 혼란을 줄이려면 임대차 3법의 입법과 시행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민주당은 다음 달 4일 본회의 때 이 법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법안 심사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은 상태입니다. JTBC 안태훈입니다.
수돗물에서 깔따구 유충이 나오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어젯밤 서울에서도 신고가 들어와서 검사를 했는데 일단 정수장과 배수지에서는 유충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전국의 정수장을 긴급 점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하혜빈 기자입니다.
어젯밤 서울 중구에 있는 한 오피스텔 주민이 화장실에서 유충을 발견했다고 신고해 서울시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가 해당 오피스텔의 물탱크를 점검하고 연결된 정수장과 배수지도 확인했는데 아직까지 유충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서울시는 배수구에서 벌레가 생겼을 가능성도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설마 서울까지 나올 거라는 생각은 안 해봤어요.
그치? 완전 싫죠. 그렇게 나온다고 하면 샤워하기도 너무 찝찝하고.
유충 관련 신고는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파주시는 금촌동과 운정신도시 등으로부터 총 5건의 신고를 받아 국립생물자원관에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검사 결과 3건은 화장실이나 하수도처럼 습한 곳에 주로 사는 나방파리 유충, 나머지 2건은 지파리 유충으로 확인됐습니다. 부산에서는 지난 14일부터 어제까지 총 11건, 충북 청주에서도 3건의 유충 관련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전국 정수장 484곳에 대한 긴급 점검을 지시했습니다. 환경부도 인천시와 관계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정밀조사단을 꾸려 유충이 발견되는 원인에 대해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JTBC 하혜비입니다.
인천에서만 유충 관련 신고 건수가 600건을 훌쩍 넘겼습니다. 처음 신고가 접수되고 열흘 만인데 이 가운데 26%에서 실제로 유충이 확인됐습니다. 앞서 인천시가 유충이 없다던 부평 정수장에서도 정밀조사한 결과 죽은 유충이 발견됐습니다. 이혜원 기자입니다.
인천시에 접수된 수돗물 유충 민원은 19일까지 626건입니다. 인천시의 현장 조사 결과 이 가운데 26%, 166건에서 실제 유충이 확인됐습니다. 4건 중 1건 꼴입니다. 당초 유충이 없다던 부평 정수장에서도 죽은 유충이 발견됐습니다. 인천시는 지난 15일엔 3차례 조사해보니 유충이 확인된 바 없다고 했지만 민원이 잇따르자 추가 정밀 조사에 나섰습니다. 부평 정수장의 물을 공급받는 인천 시민은 80만 5천여 명으로 공촌 정수장보다 15만 명 더 많습니다.
걱정되죠. 필터 계속 갈게 되고 신경 써요. 물 수도 이렇게 틀잖아요. 그럼 항상 보게 돼요.
인천의 4개 정수장 중 공촌과 부평은 공통적으로 고도 정수 처리 과정을 거칩니다. 이물질을 흡착하는 활성탄 여과지를 이용해 물을 한 번 더 거르는 겁니다. 하지만 이 활성탄 여과지에서 유충이 발견되면서 인천시는 이 여과지를 사용하지 않는 표준 정수 처리로 바꿨습니다. 고도 정수 처리 공정은 지난해 붉은 수돗물 사태 이후 수질을 개선하겠다며 도입한 방식입니다. 이 때문에 운영이 미숙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더 정교한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더 정교한 운영 관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소홀히 하지 않았나 아니면 내용을 잘 몰라서.
전문가들은 깔따구 유충이 해롭진 않지만 수돗물에서 유충이 나온 건 심각한 문제라며 깔따구 성충이 대량으로 발생할 경우 알레르기 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JTBC 이어원입니다.
네, 무엇이 문제인지 전문가와 핵심만 짧게 짚어보겠습니다. 고려대 환경시스템공학과의 최승일 명예교수가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최승일입니다.
예. 정수장에서 유충이 확인된 인천의 경우에는 이물질을 흡착하는 활성탄 여과지에서 유충이 발견됐습니다. 여과지에서 유충이 왜 생겼을 거라고 보십니까?
이제 현재 당국이 원인 조사 중에 있기 때문에 결과가 나와봐야 확실히 알 수 있겠지만 지금 발표되는 사항을 보면은 활성염지라고 하는 것은 원래 소독제 성분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그것들이 다 소진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표층 아래 한 30 내지 40cm 아래에서는 날벌레 알들이 부화할 수 있는 환경이 되기 때문에 여름철에는 한 2, 3일에 한 번 정도는 활성탄지를 주기적으로 씻어줘야 되는데 이런 세척 지구가 너무 길어지면 내부에서 유충이 부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관리를 제대로 못한 탓이 크다는 말씀인가요?
인천의 경우에는 관리 문제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거 인천이 이제 녹물이 나오니까 수돗물에서 냄새나 맛을 제거해서 더 좋은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활성단 지위를 추가한 건데 그만 세척을 너무 오랫동안 안 하면서 벌레알들이 내부에 남아서 부화한 걸로 추정이 되는데 이러한 관리의 미흡은 전문적인 인력이 거기에 이제 배치가 되어야 되는데 일부 이제 시군에서는 수도 사업을 좀 경시하는 나머지 퇴직할 사람들을 갖다가 이제 배치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경우는 전문적인 관리가 안 되겠죠.
예. 파주 아파트에서 나온 유충은 깔따구 유충이 아니라 나방파리 유충이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서울에서 신고된 유충도 일단 정수장이 원인은 아니었다고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면 가정에서는 유충이 왜 생기는 건가요?
가정에서도 이 건물의 아파트나 또는 빌라에는 지하 물탱크나 옥상 수조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뚜껑에 좀 틈이 있다든가 아니면 잘 닫혀 있지 않다든가 하면 날벌레들이 들어가서 알을 까거나 부화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유충 수돗물에 들어갈 수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그 서울시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배수구에다가 이제 유충들이 그 날벌레들이 알을 까면은 거기서 부화해서 유충이 될 수가 있는데 이거는 그렇게 배수구에서 나왔다 그러면 그건 수돗물에 들어간 게 아니고 그냥 바닥에 발견된 거죠. 배수구에서 부화한 유충이.
예.
그런 경우는 좀 구별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인천 정수장에서 발생한 깔따구리 유충이 아니더라도 그러면 여과지에서 다른 유충이 발견될 수도 있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유충이 거기서 살고 있었을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그렇죠. 어쨌든 틈이 있다든가 아니면은 무슨 배수구든 어쨌든 간에 날벌레들이 알을 낳을 수 있으면 그게 부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환경이 된다 그러면은 어떤 유충이든지 다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시설을 보완하고 관리를 잘 개선해야 되는 거죠.
예. 예. 지금 깔따구 유충이 나오면서요. 일단은 유해하냐 무해하냐도 얘기가 되고 있지만 사실은 인체에 무해하다고 하더라도 이 깔따구 유충이 나오는 수돗물로 세면을 하거나 아니면 먹을 수도 있기 때문에 뭐 건강상의 문제를 따질 문제는 아닌 것 같긴 합니다만 일단 건강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질병 우려도 있습니까?
글쎄요. 뭐 일부에서는 깔따구 유충이 많이 있으면 알레르기가 된다고도 하는데 실제로는 우리 수돗물은 이미 먹는 수준으로 정수를 한 거고 그 사이에 어떤 사고로 인해서 깔때기가 들어간 거기 때문에 그걸로 생활을 하거나 하는 데는 뭐 샤워를 하거나 청소를 하거나 하는 건 별 문제가 없고요. 단지 이제 어쨌든 관리를 여과지 관리를 잘 못한 거니까 그걸 가지고서 음식물을 조리하거나 양치질을 하거나 또는 입속에 집어넣는 거는 좀 조금 자제해 주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나머지는 어떻게 써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이 문제는 사실 인체에 유해하냐 무해하냐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
유충이 나오는 수돗물을 사용하는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불안함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고려대 환경시스템공학과 최승일 명예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혹시 우리 집 수돗물에서도 유충이 나오는 건 아닐까 시민들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부랴부랴 각종 필터를 찾고 생수를 사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처음 신고가 들어온 인천은 물론이고 전국에서 판매량이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이희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곳은 인천의 한 대형마트입니다.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필터 제품 자리만 텅 비었습니다. 싱크대용 필터뿐 아니라 세탁기용 필터 그리고 샤워기까지 이렇게 모두 다 팔렸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우선 필터라도 쓰려는 겁니다.
우리 아들, 딸들이 빨리 가라고 해서 사러 왔어요. 불안해서. 네, 두 개. 주방용, 그 다음에 목욕기 하는 거 샤워용.
투명한 걸로. 투명한 걸로 한번 바꿔서 벌레가 나오는 걸 봐야 되나? 지금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
수돗물 유충 문제가 불거진 뒤 인천에서 수도용 필터 판매는 약 10배로 늘었습니다. 수돗물 대신 쓸 생수를 찾는 소비자도 많습니다.
너무 걱정되죠. 심심하고. 정수리도 없는데.
인천뿐만이 아닙니다.
인천에서만 나왔다고 해서 그래도 서울은 괜찮구나 하고 있었는데 나왔다고 하니까 조금 불안하긴 한 것 같아. 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온라인 쇼핑몰에선 샤워기 필터가 지난해보다 1716%나 많이 팔렸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못됩니다.
아무래도 서울시에서 조금 더 관리를 해준다면은 앞으로는 조금 더 관리를 더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JTBC 이희령입니다.
검언 유착의혹 관련 소식입니다. 수사는 이제 한동훈 검사장을 향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조사가 진행될 텐데 오는 금요일에 열릴 수사심의위원회가 변수가 될 걸로 보입니다. 전 채널A 기자는 구속된 지 이틀 만에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조보경 기자입니다.
검찰은 강요미수 혐의를 받는 채널A 이동재 전 기자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이 전 기자가 구속된 후 처음입니다. 검찰은 조만간 이 전 기자와 공모한 것으로 의심받는 한동훈 검사장도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이 씨와 한 검사장은 오는 24일 열리는 수사심의위원회에도 직접 참석해 자신들의 입장을 주장할 예정입니다. 검언 유착 의혹을 처음 보도한 MBC 기자도 오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지난 4월 시민단체 자유민주국민연합이 검언 유착 의혹 보도가 허위라며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MBC 관계자들을 고발한 것에 따른 겁니다. 검찰은 MBC 기자를 상대로 취재에 착수하게 된 경위와 취재 과정 등을 조사한 걸로 추정됩니다. 지난 2월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이 나눈 대화 녹취록을 두고 진실 공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KBS는 이 녹취록에 공모의 정황이 담겨 있다고 보도했다가 일부 내용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사과했습니다. 한 검사장 측은 허위 보도라며 KBS 관계자들을 고소했고 취재원을 밝히지 않으면 취하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선 공개된 내용만 봐도 공모 정황을 추정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고 녹취록 전체를 공개하라는 요구도 있었습니다. 수사팀은 녹취록 전체 내용에 대해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JTBC 조보경입니다.
적과 내통하는 사람이다.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해서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한 말이 논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정종문 기자입니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어제 기자들을 만나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 지명을 다시 한번 비판했습니다. 적과 친분 관계가 있는 분, 내통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하면서 대통령이 무슨 생각으로 임명했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한 겁니다.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가 20년 전 6.15 남북정상회담에 물밑 조율을 맡았고 이후 대북 송금과 관련해 특검에 의해 기소가 됐던 걸 지적한 걸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여권은 박 후보자가 2006년 대법원에서 일부 무죄를 확정받은 만큼 통합당의 비판이 적절치 않다고 주장합니다.
잊을만 하면 다시 시작되는 막말에 허탈감을 느낍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적을 하고 나섰습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라며 아무리 야당이라도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는 대통령의 발언을 전한 겁니다. 하지만 주호영 원내대표는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 아니라 달을 보라고 오히려 받아쳤습니다. 그러면서 북한과 뒷거래하고 북한이 원하는 대로 다 해준 업적이 전문성이라는 말이냐고 반문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통합당 의원들은 27일 청문회를 앞두고 박 후보자의 학위 취득 경위를 밝히기 위해 내일 당국대를 현장 조사할 예정입니다. JTBC 정종문입니다.
민주당에선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이 이틀 차이로 나란히 노무현 전 대통령의 봉하마을을 찾았습니다. 아무래도 민주당 당내 선거에선 친문계의 표심을 얻는 게 중요하고 그 뿌리가 바로 노 전 대통령이기 때문입니다. 안지현 기자입니다.
민주당 당대표 후보 등록을 직접 마친 뒤 이낙연 의원은 경남 김해 봉하마을로 향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참배하고 권양숙 여사를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방명록에 첫 문장에 이걸 썼거든요. 그런데 여사님께서 이 부채를 주셨어요.
이 의원이 준비한 건 막걸리 4병. 노무현 전 대통령이 퇴임 날 고향 주민들과 나눠 마셨던 그 막걸리를 선물하며 노 전 대통령의 기억을 소환한 겁니다. 또 다른 당대표 후보 김부겸 전 의원도 그제 봉하마을을 찾았습니다. 김 전 의원은 이곳에서 권 여사에 이어 봉화재단 사무국장 출신인 김경수 경남지사까지 만났습니다. 그런 뒤 노 전 대통령은 정치적 스승, 김 지사는 동반자라고 부르며 자신의 정치적 배경을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박주민 최고위원도 출마를 고민하고 있다고 공식적으로 밝히면서 당대표 선거가 다자구도로 진행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박 최고위원은 후보 등록 마지막 날인 내일 결론을 낼 예정입니다. JTBC 안지연입니다.
네, 미래통합당은 당 쇄신 차원에서 당이 추구하는 가치를 담아 천명하는 정강정책을 바꾸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오늘 그 초안이 공개됐는데 어디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최수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래통합당 정강정책, 그 첫 문장이 바뀌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강조하던 부분이 사라진 겁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정신을 담겠다고 나선 것도 새 정강정책의 특징입니다.
민주화운동 정신을 이어간다는 문장은 지역과 이념, 세대, 갈등을 넘어서
이런 취지에서 5.18뿐 아니라 4.19 혁명이나 1987년 60 민주화 항쟁도 함께 열거됐습니다. 통합당의 전신이 여당이던 땐 여권 인사들이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을 거부하면서 5.18을 부정한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대한민국 건국 시점 논란을 의식한 부분도 눈에 띕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통성이란 표현을 집어넣은 겁니다. 보수 진영에선 임시정부의 법통이 적시된 헌법과는 달리 1948년 남한 정부 수립을 건국 시점으로 잡아 건국위를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어왔습니다.
오늘은 제71주년 광복절이자 건국 68주년을 맞이하는 역사적인 날입니다.
정강정책 개정은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체제가 추진하는 당 쇄신안 중 하나입니다. 오늘 공개된 초안은 의원총회를 거쳐 전국위원회 표결까지 통과해야 확정됩니다. JTBC 최수현입니다.
최근 미국에서 주한미군 감축과 관련한 논의가 있었고 이 내용이 백악관에도 보고됐다는 현재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파장이 큰데요. JTBC 취재 결과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에 한국과 방위비 협상이 잘 안 되면 주한미군을 감축할 수 있다는 말을 한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우리 정부는 급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정재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백악관 참모들에게 주한미군 감축도 가능하다는 취지로 말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외교 소식통은 미 국무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을 뺄 필요가 있다면 빼겠다고 했다며 의지가 확고한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정부는 미국이 주한미군 감축을 제안한 바 없다고 했습니다.
주한미군 규모 조정 등과 관련해서 한미 양국 간 논의된 바는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말 주한미군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한 국방수권법에 이미 서명했습니다. 다만 외교 소식통은 의회는 절차가 늦어지도록 할 수 있을 뿐 군 통수권자인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면 감축이 불가능한 건 아니라는 미 의회 관계자 말을 전했습니다. 대선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이 마음만 먹으면 주한미군 감축을 지렛대로 방위비 협상을 압박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서두르지 않겠다는 분위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압박카드를 내놓더라도 대선 전 방위비 협상을 꼭 타결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JTBC 정재윤입니다.
중국에선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한 달 넘게 폭우가 내리면서 불어난 물을 빼내려고 제방을 폭파했습니다. 3,800만 명의 이재민이 나왔고 세계 최대 규모인 산샤댐은 최고 수위 10m 아래까지 물이 차올랐습니다. 베이징 박성훈 특파원입니다.
중국에서 가장 긴 강인 양쯔강으로 흘러들어가는 안후이성 추허강입니다. 포크레인으로 강둑을 파내고 땅 밑에 폭탄을 설치합니다. 강물이 최고 수위를 넘어가자 물을 빼기 위해 일부러 제방까지 터뜨린 겁니다. 4천 명 넘는 사망자가 발생해 역대 최대 홍수 피해를 냈던 1998년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둑이 터지면서 쏟아져 나온 물에 논밭은 물바다로 변했고 주민 3만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로 후베이성에 있는 산샤댐에서도 물이 차오르면서 지난달 20일 이미 통제 수위를 훌쩍 넘었습니다. 오늘 낮 2시 기준 댐 수위는 통제 수위 145m를 20m나 넘은 165m로 측정됐습니다. 최고 수위 175m의 턱 밑까지 차오른 겁니다. 방류량을 늘리면서 수위 상승은 주춤해졌지만 댐 하류 지역의 침수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폭우가 강타하기 시작한 지난 6월 이후 최근까지 이재민은 약 3,800만 명에 이르렀고 숨지거나 실종된 사람도 141명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상이변에 더해 무분별한 매립작업 등이 피해를 키운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불어난 물을 수용할 수 있는 담수호들의 저장 능력이 크게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베이징에서 JTBC 박성훈입니다.
얼굴을 마구 때리고 무릎 꿇은 다리를 이렇게 발로 밟기도 합니다. 제주에서 중학생들이 또래 학생을 집단 폭행한 영상이 소셜미디어에 올라왔습니다. 최충일 기자입니다.
어두운 주차장에서 한 여학생이 또래 여학생의 뺨을 강하게 내리칩니다. 머리카락을 잡아 끌더니 주먹으로 등을 때립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은 학생의 허벅지를 발로 밟아버립니다. 피해 학생은 끔찍한 폭행을 당하면서도 영겁 후 죄송합니다를 외칩니다. 오늘 제주에서 여중생들이 또래 학생을 집단으로 때리는 영상이 소셜미디어에 올라왔습니다. 경찰이 곧바로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가까운 주택가에 한 주차장에 이 학생을 끌고 가 집단으로 폭행했습니다.
폭행 영상은 해당 게시물 댓글에 올려졌다가 지금은 지워졌습니다. 피해자의 지인이라 밝힌 게시글 작성자는 피해 학생은 폭행으로 턱에 금이 가고 지금도 공포에 떨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가해 학생들은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작성자는 피해 학생의 몸 곳곳에 생긴 상처와 멍, 뽑힌 머리카락 등 관련 사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잘잘못을 따지는 과정에서 누가 거짓말을 했다, 피해 학생이 거짓말을 했다, 또는 무슨 이런 것 때문에 폭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제주교육청은 피해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가해 학생들의 학교 출석도 정지시켰습니다. JTBC 최충일입니다.
현대제철의 전 노조 간부가 취업을 시켜준다면서 돈을 챙기고 잠적했습니다. 각서를 써주고 공증을 받고선 회사까지 직접 보여줬습니다. 피해를 봤다는 사람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윤두열 기자입니다.
지난해 9월 아들 취업 걱정을 하던 A씨에게 현대제철 노조 간부가 솔깃한 제안을 하나 했습니다.
노동자 쪽에 목에 투투거리다. 이제 광 출신의 인사담당 상무인 씨가 다 연결되다.
돈을 주면 취업을 시켜주겠다는 겁니다. 5천만 원을 건넸습니다. 지난해 12월까지 현대제철 노조 간부를 지낸 B씨는 동호회에서나 지인 소개로 만난 사람들에게 취업을 믿기로 돈을 받았습니다. 채용을 약속한다는 이행각서와 공증서를 만들고 회사로 불러들이기까지 했습니다.
내가 여기서 일을 다니까 비리가 가지고 이렇게 말아 하고 이런 때문에 또 돌릴 수밖에 없죠.
사람들을 더 모아오면 아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꼬드기기도 했습니다.
한 사람 좋아하는 X한테 도움이 되거든. 빨리 한 추소문 한번 해보소.
속았다는 걸 안 세 명이 지난달 17일 B씨를 고발했습니다. 한 달 사이 나도 당했다는 사람들이 18명으로 늘었습니다. 피해액도 10억 원가량에 이릅니다. B씨는 잠적했습니다. 현대제철 측은 개인 일탈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전 노조 간부도 이 일에 연관되어 있다고 피해자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중간에서 어떤 역할이 소위 말하면 점조직으로 한 사람씩 소개시켜가지고.
경찰은 B씨의 계좌와 행방을 쫓는 한편 사내에서 조직적으로 취업 사기가 이루어졌는지도 수사 중입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애플이 구형 아이폰의 성능을 일부러 떨어뜨려서 신형으로 바꾸도록 유도했다는 의혹이 그동안 계속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집단 소송을 했지만 검찰이 증거 불충분으로 사건을 끝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검찰이 이 사건을 다시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신아람 기자입니다.
2018년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애플 컴퓨터사와 애플 코리아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iOS 업그레이드를 통해 아이폰 성능을 조작했다는 의혹 때문입니다. 올해 1월 서울중앙지검은 불기소로 끝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약 6개월 만에 수사가 미진했다며 다시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재수사의 이유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소비자단체는 해외에서 이와 비슷한 법적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걸 검찰이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가 뒤늦게 알게 된 게 아니냐고 의심합니다.
외국의 그 과징금이라든가 벌금이라든가 손해배상이라든가 이렇게 나온 그 자료들에 대해서도 다 배척을 한 상태이고 2차 수사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고
최근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선 애플이 고객에게 1인당 $25씩 합의금을 주는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성능 조작 의혹으로 세계 각국에서 소송이 잇따르자 분쟁을 피하기 위해 합의를 택했습니다. 프랑스와 이탈리아에선 당국이 애플사에 벌금 또는 과징금을 매겼습니다.
해외 조사 결과처럼 국내에서도 애플의 혐의가 밝혀질 것으로 보이고 국내 소비자들의 권리 구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국내에선 검찰 수사와 별개로 1인당 20만 원씩 배상하라며 6만 4천 명이는 민사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JTBC 신아람입니다.
오늘 국회에선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의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질문은 김 후보자에 대한 것보다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집중됐습니다. 최규진 기자입니다.
청문회에서 의원들은 여야 소속의 구분 없이 박원순 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피해자 고소 사실 유출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따졌습니다.
고 박원순 전 시장님 사건과 관련해서 제기된 의혹들이 참 많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청와대의 보고 여부가 적절했는지라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사안의 중도성에 따라서는 영장 등 강제 수사를 할 의지가 있으시죠?
김 후보자는 성추행 의혹 자체에 대해선 수사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피고소인이 사망을 해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관련 규정에 따라서 공소권 없음으로 조치하는 게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소권을 처리하는 과정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었다고 답했습니다.
정부 조직법 등 국가 운영 체계에 따라서 통상적 절차로서 보고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찰의 잘못이 있으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와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김 후보자는 또 박 시장 실종 당일 지라시 형태로 유포됐던 고소장과 관련해선 사실과 맞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통합당에선 경찰이 박 시장 피소 사실을 지난 8일 오후 미리 인지하고 있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피해자가 고소를 한 게 8일 오후 4시 반쯤이었는데 이미 경찰이 오후 2시 28분에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경찰은 피해자 측 변호인이 그 시간에 전화를 걸어온 건 맞지만 피고소인을 서울시의 높은 사람이라고 밝혀 민원실 접수를 안내했다고 해명했습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경찰은 박 시장에게 성추행 관련 의혹을 보고한 걸로 알려진 서울시의 임순영 젠더특보를 이번 주에 조사할 예정입니다. 피해자 측의 김재련 변호사는 조만간 추가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이어서 김서연 기자입니다.
지난 13일 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사건의 피해자 측은 고소 사실이 누설된 것으로 의심했습니다. 박 시장이 실종되기 전 사전에 알고 대응책을 논의했을 것이란 의심을 한 겁니다. 이후 박 시장에게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처음 보고를 한 인물로 임순영 서울시 젠더특보가 지목됐습니다. 이 때문에 경찰은 박 시장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배경과 동선 파악을 위해 임특보를 이번 주 조사할 방침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시간과 장소를 조율 중이라며 참고인 신분인 임특보가 요청하면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임특보 외에도 박 시장이 실종되기 전 만나거나 연락을 주고받은 인물들을 계속 조사 중입니다. 오늘도 서울시 관계자 2명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경찰은 또 박 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서울시 직원들이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피해자와 비서실 근무 기간이 겹치는 서울시 6층 직원들에 대한 조사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피해자 측은 이르면 내일 추가 기자회견을 엽니다.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피해자를 상대로 한 2차 가해가 계속되고 있음을 밝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취지로 여성폭력방지법의 주요 내용을 게시했습니다. JTBC 김서연입니다.
내년 4월에는 부산시장과 함께 서울시장 보궐선거도 치러야 합니다. 민주당 안에선 후보를 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의견이 나뉘고 있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공천을 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자 곧바로 반박이 나왔습니다. 박소연 기자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내년 4월 서울과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민주당 후보를 내지 말자고 주장했습니다.
장사꾼도 신뢰를 유지하려고 손실을 감수합니다. 공당이 문서로 규정으로까지 약속을 했으면 그 약속을 지키는 게 맞고요.
당 소속 공직자가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을 경우 그로 인한 재보궐선거엔 후보를 내지 않는다고 돼 있는 민주당 당헌을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민주당 내엔 국내 1, 2위 도시를 앉은 채 내줄 수 없다는 목소리도 큽니다. 실제로 정청래 의원이 곧바로 반격을 하고 나섰습니다. 혼자 멋있게 운동은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며 이런 중대사는 전당원 투표로 결정하는 게 맞다고 한 겁니다. 이런 가운데 당대표 후보들에게도 이 문제는 주요 현안으로 떠올랐습니다. 김부겸 전 의원은 먼저 후보 공천 쪽에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이낙연 의원은 보다 신중한 입장입니다.
어떤 길이 책임 있는 자세인가 당 안팎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당 내 기류에 대해 미래통합당 배준영 대변인은 민주당이 진짜 반성을 한다면 후보를 내지 말고 천문학적인 보궐선거 비용을 내라고 비판했습니다. JTBC 박소연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내일 뉴스룸에 출연합니다. 방금 보도해드린 내년 4월 보궐선거 외에도 부동산 대책부터 대선주자로서 앞으로의 행보까지 여러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1월 20일 우리나라에선 처음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반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코로나는 우리 일상을 바꿔놨습니다. 지금으로선 백신과 치료제가 언제 나올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방역당국은 1년 넘게, 그러니까 장기적인 유행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어제 나온 국내 확진자는 4명, 70여일 만에 가장 적었지만 당장 오늘 서울에서 새로운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JTBC 코로나19 상황실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배양진 기자, 오늘 서울 노인 요양실에서 나온 확진자가 9명입니다. 갑자기 왜 이렇게 많이 나왔죠?
네, 오늘 오전 발표된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수 4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오전에만 8명이 나왔습니다. 서울 강서구한 노인 요양시설 확진자들입니다. 입소자 1명이 어제 확진 판정을 받았고 곧바로 입소자와 나머지 직원 90여 명을 검사했는데 그중 8명을 더 찾았습니다. 확진자 가족에게 전파됐을 가능성도 있어서 추가 검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먼저 감염됐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네, 역학조사에서 거짓말을 한 확진자가 2억 원이 넘는 돈을 물어낼 수 있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다면서요?
네, 서울 송파구 60번 환자 얘기입니다. 이 환자 확진 직전 광주에서 가족들을 만났는데 이 사실을 숨겼습니다. 광주광역시가 이 환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걸 검토 중인데 이 금액이 2억 원을 넘습니다. 이 환자 때문에 안 써도 될 돈 2억 2천만 원을 썼다. 그러니까 그 돈은 돌려받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코로나19 검사를 보통 받을 때 14만 원이 듭니다. 이 환자의 접촉자 그리고 그 접촉자의 접촉자까지 800명 넘게 검사를 받았으니까 그 비용만 1억 원이 넘습니다. 그리고 이 자가격리를 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생활비 그리고 확진자의 입원 치료비까지 다 더하면 2억 2천만 원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청구가 된다면 거짓말 한 번의 대가치고는 상당히 큰 셈입니다.
네, 앞서 전해드렸는데 오늘 국내 첫 확진자가 나온 지 딱 반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동안 여러 집단 감염이 많았었는데 오늘 정부가 내놓은 입장이 있습니까?
네, 오늘 브리핑에선 지난 6달 동안 느꼈던 소회를 묻는 질문이 많았습니다. 이 내용은 윤영탁 기자가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오늘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카메라 앞에 선 정은경 본부장. 지난 6개월을 되짚으며 먼저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방역 담당자로서 먼저 국민 여러분, 보건의료인, 관계부처와 지자체 담당자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소감을 묻는 질문엔 뼈있는 말로 되받았습니다.
마라톤을 뛰는데 한 10km 정도 오지 않았나? 근데 10km를 100m 달리기로 전력 질주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19 장기전 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백신 개발 후 일반 사용까지는 앞으로 2년가량 더 걸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의료진과 방역당국의 피로도를 줄이면서 감염병 상시 대응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방역수칙 잘 지키기, 정 본부장의 마무리 발언은 오늘도 같았습니다.
국도 경계하는 마음을 놓치지 않고 초심으로 돌아가 코로나 극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JTBC 윤영탁입니다.
네, 배 기자도 6개월 동안 코로나19를 취재했는데요. 중요했던 순간을 따로 정리했다면서요.
네, 지난 6달 요약하자면 두 개의 파도였습니다. 신천지 대구교회와 이태원 클럽입니다. 이 두 유행한 지역도 다르고 바이러스 유전자 유형도 다르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유행 직전에 지역사회 감염이 거의 없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대구 신천지 유행은 어떤 대비를 할 새도 없이 일어났고 또 이태원 클럽발 유행도 지난 5월 황금 연휴 때 시작됐습니다. 다시 여름 휴가철입니다. 방심한다면 코로나19 세 번째 파도 언제든 올 수 있습니다. 정은경 본부장도 오늘 초심으로 돌아가겠다 이렇게 얘기했죠. 휴가지에서도 마스크 꼭 쓰고 밀폐된 공간에서 밀접 접촉 피하는 기본이 중요합니다.
네, 지금까지 코로나 상황실 배양진 기자였습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된 뒤에 절대 해선 안 되는 것, 바로 거짓말입니다. 이태원 클럽에 다녀온 학원 강사의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어디에서 일하는지 또 어디를 다녔는지 속이는 바람에 조치가 늦어졌고 결국 7단계까지 퍼지면서 80명이나 감염됐습니다. 경찰은 이 강사를 구속하고 사건을 검찰로 넘겼습니다. 공다솜 기자입니다.
인천의 한 학원 강사 A씨는 올해 5월 9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태원의 클럽과 술집을 다녀온 후 감염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A씨는 직업과 동선을 숨겼습니다. 무직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확진 판정을 받기 전 학원에서 강의를 한 사실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A씨의 거짓말로 초기 역학조사가 늦어지며 수도권에서 잇따라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A씨가 근무한 학원과 학원 수강생이 다녀간 노래방, 노래방에 들렀던 택시기사가 참석한 돌잔치에서까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A씨에게서 출발한 감염이 7차에 이르며 관련 확진자만 전국적으로 80명에 달했습니다. 지난 17일 법원은 A씨에 대해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경찰은 A씨를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법률에 따라 A씨는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JTBC 공다솜입니다.
전두환 씨의 부인 이순자 씨가 고소를 당했습니다. 고소한 사람은 다름 아닌 2천억 원대 어음 사기를 저지른 장현자 씨입니다. 장 씨는 이 씨가 자서 전에 자신에 대한 허위 사실을 적어서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상엽 기자입니다.
이순자 씨가 2017년 쓴 자서전엔 한 사건이 언급됩니다. 단군 이래 최대 사기로 불리는 장영자 씨 사건입니다. 이 씨는 자서전에서 1982년 한 친척에게 이상한 이야기를 듣게 됐는데 내 측근이라고 사칭하는 한 여자가 큰 사업을 벌이고 있고 내가 그녀를 통해 온갖 사치품들을 구해다 쓰고 있는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장 씨 부부가 고위층과의 관계를 과시했다고도 썼습니다. 남편이 검찰 계통을 통해 보고를 받았다면서 장영자 부부가 기업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최고위층, 특히 청와대의 비호를 받는 듯 위장해왔다는 것이라고 썼습니다. 이에 대해 장 씨는 범행 과정에서 이 씨를 언급한 적이 없다며 이 씨를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을 서울서대문경찰서에 수사를 맡겼습니다. 장 씨는 1982년 전두환 정부 때 2천억 원대 엄사기를 쳤습니다. 당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1992년 가석방됐습니다. 지금은 또 다른 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네 번째 구속된 상태입니다. JTBC 이상엽입니다.
네, 요즘 자꾸 벌레들이 여기저기서 골칫거립니다. 밀착카메라가 다뤘던 매미나방 유충들은 이제 성충이 돼서 내년 부화까지 준비를 하고 있고요. 웬 대벌레가 잔뜩 나온 곳도 있습니다. 지난 겨울이 워낙 따뜻해서 이렇게 된 거라는데 어떻게 처치를 하면 좋을지 밀착카메라 정원석 기자가 고민을 해봤습니다.
서울 은평 둘레길로 들어서는 서울은곡에 들어서는 길부터 살충제 살포 작업이 한창입니다.
이쪽은 처음이고 정상에 거기는 세 번을 뿌렸어요.
올해 갑자기 늘어난 대벌레 때문입니다.
지금 약이 없어요.
예.
그래서 약을 우리가 지금 이약도 해봤다 시정을 하려고
예.
약을 여러 가지 약을 해봐요.
지나가던 등산객은 산 정상으로 가보라며 혀를 내두릅니다.
이런 엄청 많아요. 수억 마리 돼요. 자리에 앉지 못할 정도로 많아요. 주부터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거예요, 저거.
대벌레가 하나둘씩 보이기 시작하더니
이거 대벌레들이네?
수를 세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지금 이 산 자체에 대벌레가 얼마나 많은가 하면요, 이 나무를 덮고 있는 게 전부 대벌레들입니다. 그리고 나뭇잎을 전부 먹어치워서 아예 가지만 앙상하게 남은 상태인데요. 여기도 보시면은 나뭇잎을 다 먹어치워서 이게 나무 가지인지 대벌레인지 알아보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천적 까마귀에겐 풍족한 먹잇감이 돼주고 있지만 수를 조절하긴 어렵습니다. 정상엔 더 많습니다.
그러지 못 앉아있잖아요, 지금. 앉아있다가 벌떡벌떡 일어나잖아요. 소름끼치죠. 저 나무 잎사귀 다 갉아먹은 거예요, 저거 다.
사람에게도 들러붙습니다. 작은 나뭇가지들이 바닥에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대벌레 사체들입니다. 지금도 이 방역 작업이 한창인데요. 이틀 전 그리고 어제도 퇴치 작업을 했지만 벌써 쌓여있는 벌레들이 이 정도나 됩니다. 대벌레는 지금까지는 서울 은평구와 경기 고양시 덕양구 사이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불빛을 향해 몰려드는 매미 나방들. 창문마다 빼곡히 붙어 있습니다. 알집도 보입니다. 고수동굴로 유명한 충북 단양군. 매미 나방 때에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10분 전에 나무는 탄 거거든요.
약을 뿌리든 뭘 하든 추워도 계속 날라오니까 이렇게 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건물 안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게 그냥 붙어 있는 게 아니고 붙어 있으면 또 알을 낳거든요.
그렇죠.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딴 데 가지고.
인근 마을에선 포충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포충기에 불빛을 보고 매미나방들이 달라드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 포충기 안에 사로잡혀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매미나방들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바닥에도 매미나방들의 사체가 가득하고요. 오늘은 비가 온 직후라서 이 개체수 자체가 많지 않은데 지난 이틀간 잡아놓은 매미나방들의 사체가 이렇게 수만 마리에 달할 정도라고 합니다.
그 화학적 그 약재로 살포해가지고 생태계를 그 교란시키는 방법이 아니라 정말 친환경적이죠. 뭐 저기 물리적으로 이렇게 유인을 하는 거니까.
다음 날 아침 망안에 갇힌 나방들을 포대에 담는데 가루가 먼지처럼 날립니다.
이게 피부에 알레르기가 일어나요.
아, 그렇군요.
목에 기침이 나면은 아주 그 기침도 장기침이 많아지고 그래서
너무 많아 불을 붙여 소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 하나에 500알이야. 이래다 보면 몇 마리야?
인접한 나무엔 매미나방 알집이 가득합니다.
단양군 보호소로 지정되어 있는 150년 된 느티나무인데요. 나뭇가지마다 매미나방 알집으로 거의 도배되다시피 한 상태입니다. 이대로 겨울을 나게 된다면 매미나방 수백만 마리가 창궐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나무가 높기 때문에 알집 제거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올해 매미나방은 수도권과 충청, 강원 지역을 중심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소름끼치지. 저게 나방이 돼서 날아다닌다고 생각해 얼마나 징그럽겠는가.
서울 청계산 등산로는 취재진이 닷새 전 찾아갔을 땐 알집이 제거돼 있었지만 오늘 다시 알집들이 생겨나 있었습니다.
이런 돌발 해충들을 잡기 위해서 살충제를 대량으로 살포하게 되면 천적들은 물론 벌이나 나비까지 죽기 때문에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물리적인 방법으로 알집을 제거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마을 이장님의 포충기 사례처럼 민관이 합심해서 대응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밀착카메라 정원석입니다.